자, 오늘은 이사야서 20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입니다. 이사야서 20장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이제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그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와 이디오피아 포로들을 벌거벗기고 맨발로 끌고 감으로써 그이 이집트가 굉장히 수치스럽게 될 거다. 이제 요런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 사람들을 죄수로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볼기까지 드러내어 이집트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자기들이 기대하던 이디오피아와 자기들의 영광인 이집트로 인하여 무서워하며 부끄러워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예언을 하는 이 시점에는 뭐 이집트나 이디오피아가 약한 그런 나라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조만간 있게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들이, 그러니까 5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무서워하며 부끄러워하게 된다 할때이 그들은 이집트와 이디오피아를 의지하던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게 성취될 거다 하는 표적, 그것의 어떤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벗은 몸과 맨발로 3년간을 지내게 하십니다. 2절부터 보시면, 그때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굵은 배를 풀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이디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차 이집트 사람들과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돼서 거의 벌거벗겨진 채 수치스럽게 그렇게 끌려갈 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주 확실한 예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사야 예언자에게 3년 동안을 이 벗은 몸으로 또 벗은 발로 이렇게 지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년의 시간은 남아 있는 거예요. 이 예언으로부터 그 일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 부분에서 우리가 그 대언자들의 어떤 복장 문제를 조금만 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2절에 보니까 네 허리에서 굵은 배를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죠? 지금 이사야 예언자는 굵은 배를 입고 있는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굵은 배로 옷을 입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상 복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배옷을 입는다. 이것은 애통하는 상태인 것이고, 또 이제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드러낼 때 이제 사람들이 배옷을 입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낮아져 있는지, 또 자기가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심정을 토로할 때 사람들이 배옷을 입었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에서 그 야곱이 자기가 사랑했던 그 요셉, 11번째 아들 요셉이 짐승들에게 찢겨 죽었다는 그 요셉의 형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거기가 이제 37장 34절인데요.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여러 날 동안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곡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요걸 일단은 좀 기억해 놓으세요. 표현을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대언자가 어쨌든 지금 요 대언을 하는 이 시점에 배옷을 지금 입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말이 그러면 이사야 대언자가 대언하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배옷을 입고 다녔냐 하는 것은 그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대언자는 굉장히 거친, 그러니까 고운 옷이 아니라 거친 옷을 입고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이제 그 침례자 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그 얘기할 때 한번 같이 좀 찾아보세요. 요 복장 대언자들이 어떻게 하고 다녔는지 요거를 우리가 지금 잠깐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3장의 4절에 보면 요한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낙타털 옷을 입었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옷인지 잘 사실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요 그것만 기억하십시다.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다. 우리 무슨 고급 가죽 벨트를 메고 다녔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11장에 와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 요한과 관련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떠나매,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들의 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뭐냐면, 광야에 있던 그 침례자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 왕궁에 가야지. 왜 광야에 너희가 나갔냐? 침례자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전혀 입고 있지 않은데,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자, 일단은 낙타털 옷이 부드러운 옷은 아니었다는 게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열왕기 하로 한번 가보시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제 그 디셉 사람 엘리야에 관한 그 이제 묘사를 하는 이게 장면을 또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그 묘사만 좀 잠깐 보면, 7절서부터 이렇게 쭉볼 때, 이제 그 엘리야의 어떤 그이 행색이 어땠는지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가죽띠. 아까 침례자 요한에게서 나왔네요.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그리고 일단 털이 많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왕이 딱 알아보고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털이 많은 사람이다. 요 표현이 나왔는데, 요 표현은, 히브리 문화권에서 실제로 털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또그 어떤 그, 털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짐승의 털, 거친 그런 어떤 털들이 그대로 있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그 표현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스가랴서 13장도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 13장에 보면, 이것도 제가 상황 설명은 안 하겠는데, 표현만 보면, 2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천년왕국 상황인데, 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그날에는 대언자들이 대언하였을 때 저마다 자기 환상을 부끄러워하며 그들이 속이려고 거친 옷도 입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할 필요가 없는 그 시점이 오는데, 그것보다 지금 우리가 보기 위한 것은 뭐냐면, 대언자들이 거친 옷을 주로 입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대언자는, 거짓 대언자 중에 위선적인 거짓 대언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도 진짜 대언자처럼 보이려고 옷을 입는데 어떻게? 거친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려고, 다른 사람들 속이려고 이렇게 한 경우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대언자들은 거친 옷을 입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자, 요쯤에서 이제 우리가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대언자들이 입었던 옷은 거친 옷인데, 아까 그 디셉 사람 엘리야도 털이 많은 사람이라 할 때에 그것이 낙타털 옷처럼, 그런 어떤 그런 것을 이제 묘사하는 것일 수가 있는데, 낙타털은 이제 겉털이 있고 속털이 있는데, 속털은 그래도 부드러운 그런 옷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겉에, 낙타의 그 겉에 있는 털, 이것은 굉장히 거칠고 뻣뻣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이제 옷을 입었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염소털 옷을 이제 입었다 그래요. 염소털 옷을 입은 게 이제 흔했다. 염소털이 굉장히 내구성이 강하답니다. 그리고 방수성도 있다고 그래요. 염소 가죽,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걸 어디서 보게 되냐면, 성막에 그 네 겹의 이렇게 그 덮는 천 중에 하나가 염소털이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방수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염소는 이제 좀 까만색이고 이제 이렇습니다. 그래서 촉감이 굉장히 거칠고, 이게 뭘 만드는 거냐? 주로 그 천막을 만들거나 또는 그 자루, 우리 그 포대라 그러죠. 자루 같은 그 곡식 포대 같은 그런 걸 만드는 재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언자들이 주로 이런 재질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죽 허리띠는 고급 가죽 허리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노동자들의 복장이 주로 이제 이랬다는 것이고,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가죽으로 이렇게 이제 허리띠를 띠고 있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대언자가 그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베옷은 염소털이나 낙타털 옷보다도 더 최악의 옷인 것이 베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옷의 재질 자체가 염소털이나 낙타털인데, 낙타의 겉털인데, 그런데 이 직조를 할 때에도 훨씬 더 이렇게 조금 거칠게 직조를 한다는 것입니다. 베옷은. 예. 그러니까는 곡물 자루, 또 천막, 이런 걸 걸치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이 베옷을 입고 있는 어떤 사람을 보면, 그야말로 거적대기 같은 어떤 이 포대 같은 걸 하나 뒤집어 쓰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베옷을 이제 어떻게 입냐 할 때, 열왕기상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거 쓸데없는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시면 아합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21장 27절 아합이 그 말씀들을 들을 때에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몸에 두르며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천천히 가니라. 자,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건 배옷이에요. 요것만 보십시다. 굵은 배를 몸에 둘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굵은 배를 몸에 둘렀다. 그러니까 이 배옷을 어떻게 입는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기 몸에 둘렀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영어 표현에 보면은 upon his flesh, 그래서 이게 맨살에 입었다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베옷을 맨살에 입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의 일반적인 복장은 어떠냐면, 겉옷이 있는데,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입고 있는, 주로 바깥에 있을 때 입고 있는 그 옷이 겉옷이에요. 근데 그 겉옷 안에 속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속옷을 입어야 할그 위치에 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살에 배옷을 입었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 이 아합이.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뭐냐면 굵은 배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자, 배옷을 입었다는 이 표현, 이 표현과 관련해서 생살에 배옷을 입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배, 굵은 배에 눕는 그런 이제 행위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 우리 제가 첫 번째로 언급했던 그 야곱의 경우에는 창세기 37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허리에 굵은 배를 둘렀다. 아, 그러니까 이것은 맨살에다가 굵은 배 옷을 입은 그러한 상황은 아닌 것이고, 겉옷의 그 바깥쪽에다가 이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배를 배로 된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입는 이제 그런 형국인 것이죠. 요나서를 한번 보시죠. 요나서 3장에 보면, 이제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40일이 지나면 다 멸망한다 이렇게 이제 선포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여기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왕에서부터 이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배옷을 입었다, 굵은 배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6절에 보면 왕도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 이제 굵은 배옷으로 몸을 덮고 제 속에 앉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요것도 배옷을 입되 생살에 입은 것은 아니고 요 표현도 이제 그 겉옷 위에 어쨌든 그이 몸을 그러니까 이제 배옷을 이렇게 이제 걸친 이제 그런 형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옷이라고 성경에 말할 때그 영어 표현이 sackclo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ack clo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sack에다가 뭘 담는다 할때 그게 자루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인 거예요. 애초부터 이 배의 재질이 이것이 이제 자루, 포대 자루 같은 거 만들고 천막 만들고 하는 그런 데 많이 쓰였던 그 재질인데 그것으로 지금 옷을 해가지고 일부러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옷이 이제 배옷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도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이제 그이 9장 3절에 보면은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덮어쓴 채주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 얼굴을 고정하고 기도와 간구로 구했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회개하고 통곡할 때이 배옷을 입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배옷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그 염소털옷 또는 낙타털옷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언자들이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옷을 입고 생활을 했는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불편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어떤 금욕적인 생활 또는 세상과의 분리 또는 그 회개 이런 것의 상징성을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언자들이 그렇게 입고 생활하는 것이 대언자들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대언자는 그래, 나는 대언자니까 난 이게 좋아.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천성적으로 이런 옷이 좋아. 그래가지고 그걸 입은 걸까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입은 거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왜냐하면 백성들의 대표로서 회개하고 통곡하는 마음, 절제하고 세상과의 분리를 실천하는 그 마음, 세상의 마음을 두지 않는 그 마음, 이제 이런 것들,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마음, 이제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입은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대언자들만 그렇게 입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그렇게 그런 옷을 입기를 원하셨을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생각에는 물론 매일은 아닐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기적으로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는 마음, 또 자기의 높아졌던 것을 낮추려는 마음,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기적으로 이런 배옷과 낙타 털옷과 염소 털옷을 자발적으로 입기를 원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성경 전체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한 것들을 원하셨다면 신약 백성인 우리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삶을 원하지 않으실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어떤 그 무슨 배옷을 우리가 어디서 구해서 그걸 입고 다닐 필요는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또 좀 가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우리 마음 속에서 정기적으로 배옷을 입는 낙타 털옷을 스스로 선택하고 염소 털옷을 스스로 선택해서 그것을 입는 그 마음, 영적으로 그러한 어떤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뭐 저도 뭐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 풍요로운 세상에서, 참, 이게 나는 부자다, 나는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다 하는 그런 어떤 라오디기아 교회의 마인드처럼 그렇게 그냥 풍족한 걸 누리고 고운 거, 비단 같은 거, 그런 것만 누리는 그런 삶, 그런 삶 속에서 점점 나태해지고, 이렇게 그냥, 좀 고통이나 회개나 절제나 이런 것에 무뎌져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마음 안에서 그 배옷을 입는 그 생활, 염소 털옷, 낙타 털옷을 입는 그 생활, 그것을 하기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신다면 한번 정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삶 속에서 한번 정해서, 마음을 정해서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이사야 대언자가 그 벗은 몸과 맨발, 벗은 발로 이제 3년을 이제 지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인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전쟁 때 포로로 끌려가는 꼬라지가 이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옷도 제대로 못 걸친 채,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정말 거지 같은 모습으로 수치스럽게 벌거벗겨진 채 끌려가는 그 모습, 그것을 이사야 대언자더러 3년 동안을 그 모습으로 다녀라.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이제 그런 어떤 예언의 의미로 이사야 대언자에게 대표로 그렇게 이제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또 조금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 벌거벗은 몸, 벗은 몸이라고 할 때에 이것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완전히 벗은 몸일 때도 네이키드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완전히 벗지는 않았어도 네이키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이런 걸 좀 알고 있어야 성경을 볼때 오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이브가 다 벌거벗었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때는 뭐죠? 그때 네이키드는 그야말로 다 벗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사무엘기상을 우리가 읽으면서 사무엘기상 19장에서 사울이 이제 23절부터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이제 임하시니까 사울이 대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가 또한 자기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같은 방식으로 대언을 하며 그날 온 낮과 온 밤에 벌거벗은 채 누웠더라.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예, 벌거벗은 채 누웠다. 여기도 네이키드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화권을 잘 모르니까 생각할 때 정말 무슨 남탕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 벗고 있듯이 그렇게 했단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대언을 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다는 이것을 볼때 여기서는 당연히 완전한 나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속옷만 입고 있다는 이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그냥 을에 그렇게 알아듣는다는 것입니다. 이 겉옷 안에 입는 그 짧은 속옷, 그걸 이제 튜닉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것만 입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런 것만 입고 있을 때는, 우리 느낌으로는 그야말로 그 속옷만 입고,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서 속옷만 입고 있는 입장이, 그런 어떤 모양새니까, 뭐 거의 나체가 된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우에도, 요한복음 21장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이제 해안가에 나타나셨을 때에 어떤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거기 이제 요한복음 21장 그 7절에 보면은 괄호 열고 벗고 있었으므로 가로 닫고 어부의 겉옷을 걸친 뒤 바다로 뛰어들더라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네이키드인데. 그러면 이그 어부들이 그 고기 잡을 때 그러면 벌거벗고 그야말로 아무것도 안 걸치고 조업을 하는 거냐?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겉옷이 거치장스러워서 그 겉옷을 벗고 속옷 정도는 입은 채로 이제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어부의 겉옷을 이제 걸쳤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자, 그래서 이제 요런 의미를 일단 좀 아신 상태에서, 이사야의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은 그 속옷에 해당하는, 그런 것만 이제 입고 거의 벌거벗은 채 이제 3년을 그렇게 공중 장소에서 이제 그렇게 다녔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닌 것이 맞습니다. 완전히 벗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뭘 보여준다? 3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런 모습으로 잡혀간다는 것을 이제 예언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얼마나 큰 수치 가운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지 이제 그것을 주는 그런 의미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이 예언이 주어지는 그 시점도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 이사야서 다시 돌아오셨을 때 20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서 20장 1절 보시면 아시리아 왕 사르곤이 다르단을 보내매 괄호 닫고 그가 아스돗에 와서 아스돗과 싸워 그곳을 취하던 해의 일이라 이런 표현이 있죠. 자, 요거 보니까 뭐 생각 안 나시나요? 김덕희 선생님과의 이 장년주일학교 생각이 안 나시나요? 성경 연대 지금 그 얘기 많이 하셨잖아요. 성경 연대를 얘기할 때에 이런 고대에는 지금 우리가 쓰는 그런 어떤 공통 달력 이런 게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연대를 표현할 때에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게 뭐였냐면 왕의 통치 연대, 그렇죠.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그런 것이었고, 그다음에 어떤 큰 사건, 역사적인 큰 사건, 또 이제 이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왕의 이름하고 그 사건을 병기하는 뭐 이런 식으로 연대를 기록했다. 이거 배우셨잖아요. 그죠? 예, 기억나시죠? 예. 그런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지금 거기 같이 있고, 그렇죠? 예, 사건이 있으면서 이제 요 해에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런 예를 우리 이제 공부했으니까 한번 복습 삼아서 이제 한두 개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25장 1절에 보시면 연도를 표현할 때 표시할 때 이렇게 합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4년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제1년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두 왕의 연대를 같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좀 비교할 수 있게 좀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파악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이거는 신약도 똑같습니다. 신약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뭐 이런 식으로 왕의 어떤 연대로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거거든요. 또 아모스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요거 한번 찾아보시죠. 예, 요거는 아모스 1장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우시아 시대,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곧 지진이 있기 2년 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왕들을 기준으로 한 연대와 그다음에 이제 지진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는 그것을 같이 이제 병기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연대를 파악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셨으면 우리가 또 이제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같이 좀 한번 봤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21장은 다음 시간에 들어가시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입술 벌려 찬송하고 또 필요에 따른 것을 아버지께 구하고 또 성경의 몇 절을 우리가 함께 보며 이러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복된 시간 우리가 평생에 이러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에 세세한 것들까지 이렇게 함께 봄으로써 이 말씀이 참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와도 잘 부합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도 가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삶을 원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또 그들의 그 문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잘 파악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